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네, 선택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한 대학교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한 70번 정도 의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1년을 계산하면 25,550번, 또 70년으로 계산하면 178만 8,500번의 의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곧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고민하고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택은 참 정직합니다. 선택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그의 영성 모든 것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혹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선택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영성과 그 모든 것을 알려면 가치관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그가 어떤 선택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 그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선택 앞에서는 숨을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또 신앙 고백이 가장 드러나야 할 자리는 우리의 선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이제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은 어떤 시각의 변화에 좀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선택의 과정에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기보다는 그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선택을 잘해서 성공하는 데 있기 쉬우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선택의 과정과정을 밟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기를,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간다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찾아갈 때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예비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 양측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저리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방향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나오라, 그래서 일곱 아들들을 쭉 세워놓으니까 첫째 엘리압이 너무 용모가 뛰어나고 용맹해 보여서 누가 봐도 이 아들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다 생각하고 두 말 없이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다 패스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 다윗을 딱 보고 이 아들이다, 이자이다 라고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일찍 알려주시면 되죠. 왜 이렇게 더듬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막 찔러보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더듬어 과정을 밟아가면서 사무엘 안에 있었던 사람의 용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또 외모를 보고 됨됨이를 벌었던 마음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사무엘은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하나님과의 가치관에 더 가까워졌으며 성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하나님 앞에 계실 텐데 고민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마시고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렇게 고민되었던 문제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아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문제가 작아진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원론적인 이런 시각의 변화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좀 훈련을 해가야 하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택훈련의 다른 말은 순종훈련이죠. 순종. 우리가 선택에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욱더 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모든 결정결정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됨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하나하나를 고민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유하게 우리가 숨쉬듯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여서 그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결정해 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살얼음판을 걸어다니며 이곳인가 저곳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공로의식도 없고 보상심리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대로 결정해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죠. 노력하지 않죠.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환경에 맞으면 열매가 맺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계속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정말 내가 무의식 중에 결정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삶. 그런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투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교육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름의 자유가 그의 선택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참된 자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선택도 마찬가지라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어요. 또 결단도 수없이도 많이 했는데 때때로 계속 넘어지고 타협보고 또 이렇게 누그러지는 이유는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고 자유한 것 같으나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내 안에 교만함이 나의 눈을 다 가리웠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내 발의 족쇄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있으나 조금만 갈라 그러면 두려움이 나를 확 잡아당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려고 하나 교만함이 내 눈을 가리워서 패망하는지도 모르고 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아무 때나 어느 집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 있다면 뭐 강남에 제일 좋은 대치동에 무슨 집에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선택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는 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의 제약을 봐서 나의 선택은 굉장히 리미트되어 있고 아주 제한되어 있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함에 따라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충성봉사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에 화목하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의 족쇄가 있는 것이고 교만함으로 눈을 가려버린 것이고 탐심과 음욕과 중독과 여러 가지 내 안의 죄성이 우리를 올가매어서 자유한 것 같으나 선택할 때마다 무언가 나아가지 못하는 참된 자유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죄성으로부터의 해방, 참된 자유함. 그 자유함이 근거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죄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죄성의 가장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교만함에 눈이 가리워서 모든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 교묘히 교만함이 다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교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족쇄가 되고 옥문같이 닫힌 문이 되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교묘히 우리 가운데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잘 돼서 교만하고 안 되면 또 안 돼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그 어느 순간에나 다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두려운지 교만함이 원동력이 되어서 교만함이 그 힘이 되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함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적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부담이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교만함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만함은 아주 교묘히 숨어 있어서 안 끼는 데가 없고 실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만함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교만함은 자기 숭배를 나타나는 자기 우상입니다. 모든 결정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교만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주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해 나가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Search me, O Lord. 영어로 나를 계속적으로 살피사 내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아시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그의 근원이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계속적으로 점검받고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주 앞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나의 영혼은 어찌하여 낙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그러는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반복적인 데서 무너지는지 내가 이게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왜 이렇게 지독하게 침묵하시는지 계속적으로 질문에 그 뿌리를 찾아가서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안에 영적인 부담이 있다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준비할 때의 기도 분량보다 가장 최근에 설교를 준비했던 기도 분량이 더 절대 시간이 줄었다는 것에 제 안에 좀 부담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를 왜 안 할까? 도대체 기도가 왜 시간이 줄어들까? 보았을 때 바빠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줄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뭐 비자 서류 다 넣었는데 이게 비자 그냥 그날 미국의 대사관이 컨디션 안 좋고 커피 안 마시고 뭐 비자 떨어뜨리고 뭐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 부탁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다 준비했음에도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기도 시간이 왜 줄었을까? 정말 바빠서 그런가? 정말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정말 내 힘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고자 하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내가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 시간이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그 근본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교묘하게 자라고 있던 교만함의 문제였고 그것을 주 앞에 정직하게 갖고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함은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좀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최초의 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우리를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가다스 바냐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결정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름 쌓아놓는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싹틉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걱정 염려함에서 두려움이 기인합니다. 가난한 자는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이 있고 부한 자는 오늘 내가 나름 쌓아놓은 것을 내일까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죽을 날까지 죽어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떨 것인가라는 두려움으로 태어나서 두려움으로 생을 마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족쇄에서 누구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는 내가 내일 나을 것인가에 두려움이 있고 또 아픈 자는 건강한 자는 내일도 내가 건강할 것인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특성을 봤는데도 이 교만함과 두려움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이념과 부함과 능력과 교육과 철학과 어떤 종교라도 이 교만함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킬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유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교만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복된 소식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나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할 교만과 두려움의 굴레와 족쇄에서 죄의 멍에에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니나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우리의 겉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교만이 여러분 이 겉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도 우리의 겉의 어떤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침투하여서 우리 내면의 깊은 교만과 깊은 두려움을 이 복음이 완전히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깊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교만함과 두려움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예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율법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을 우리가 행동강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 이때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 안에 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혹은 또 좋은 자리를 좀 유지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두려운 마음들을 싹 가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이렇게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의 마음을 그 복음이 싹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행령강령으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켰으나 복음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없애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되신다. 나의 교만함에 모든 것을 지어버리니까 거짓말할 이유를 하등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유하게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주고 그의 자유함에 일어나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열정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복음화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인 것을 아셔야 해요. 복음은 얕은 물가와 같아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도 첨벙첨벙 그 복음의 물에서 놀 수 있지만 복음은 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항해와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더 사모하고 복음으로 내가 더 자유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과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행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단편적으로 아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내면의 깊은 나를 만지시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흠이 많고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아주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단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의 그 깊은 심장을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복음으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두 번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어떤 반응이냐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더 큰 용납함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내 가슴을 치며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긍휼의 빛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는 은총이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일어날 때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가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가 나의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함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복음 안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그 기쁨과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어 이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힘이 그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택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더 알도록, 날마다 더 깊이 내가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을 향하여 날마다 깨달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봉사하셨던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데, 아, 내가 순장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가르치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대로 내가 비춰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내가 어떠한 롤모델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롭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복음에 역사하고 계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디저브하고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게 하셨다까지 나아가야 이 복음화, 완전히 복음화된 상황에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주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고, 주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교만함과 나의 죄악들을 더 깊이 보시고, 또 날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심으로 주의 앞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임 되었을 때,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만함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밖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그 자유함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5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5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7절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주 앞에 머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만함에서, 온갖 두려움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결정해라 저렇게 결정해라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안에 교만함을 완전히 자유케 하고 복음 안에서 내 안에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내어서 너희가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복주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만 거할 때 참된 자유함 안에서 너희가 그 자유함 가운데 너희가 기도하고 선택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신실함도 변함이 없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날마다 놀라는 은총 가운데 부르십니다. 가장 복음화가 필요한 자는 저기 멀리 있는 미정도 종족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자유케 해주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모든 뿔에서 자유케 하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 내 안에 소망을 기도로 올려드린 것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열매 맺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신 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